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후 BC 597년, BC 586년에도 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이 지난 BC 539년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의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 바로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다리오의 모든 신하들의 음모에도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토록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미 이러한 묵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과 계시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강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파했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당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민족을 위해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시기에 구약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이르러 마침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매우 열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68년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강대국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현실에 안주하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동족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율법을 결코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치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오래 참으심에 기대며 부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황폐된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박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심히 급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기도는 더 결사적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러한 다니엘의 간절함은 그를 열렬한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종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지 성전 안에서만 지켜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의 신들을 언제나 더 가까이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아와 과부들로 넘쳐났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했을 뿐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 됩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웃으며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믿음마저도 이제는 성경의 진리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무게라는 것이 그 어떤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생계와 생업과 자신들의 행복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절대 다수의 황금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절대 다수의 교인들의 모습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모든 율법을 지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선택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법과 계명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외면하며 세상을 더 의존하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은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매일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악의 넘어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신속히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쉬운 구원을 맹신하며 무율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기댄 채로 모든 방종을 합리화하는 지극히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과 그런 구원은 결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동종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그것을 분명하게 새겨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20절에서 27절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70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왕국 위에 왕이 된 메대의 후손 출신의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의 첫 해에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들에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에 해들의 수를 인식했다. 예루살렘의 황폐들에 대해 미쳐지는 70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록을 남긴 시점을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갈대아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갈대아 왕국을 지배하는 메대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리오가 세움을 받았던 그 첫 해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 이후 등장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에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메대와 바사를 위해서도 총리로 발탁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서책을 읽고 있었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의 기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기록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전 다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그 글을 다니엘이 읽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다수의 예언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회복되기까지의 예루살렘이 황무함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에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그저 매일 그곳을 산책하면서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유함과 여유가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전혀 그 독이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언제나 경건에 진력했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연구했고 그는 기도에 전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엘에게 임박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발견한 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같은 책 29장 10절에서 1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이 기록들을 다니엘이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서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마침내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이에 깊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기도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도무지 그 이유와 해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성경을 펼치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 일들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안에서 마침내 자기 민족의 회복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깨달음과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 그 진리는 우리를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발견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들을 내 주 하나님께 두었다. 금식과 배옥과 재중에서 기도와 탄원들을 구하려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스스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오, 내 주님, 크시고 두려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명들과 당신의 법령들로부터 벗어난 것.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 우리 방백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종들,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역사적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왜 이토록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모아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내면의 단호한 결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식했고 배옷을 입었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진실한 회개와 겸비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임한 황폐함과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강퍅한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듯이 이를 깊이 시인하면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와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그는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함을 반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와 같이 비천한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 자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한 동기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게 되자 이 예언이 성취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전제가 되는 유대민족의 회개와 돌이킴이었고 다니엘은 바로 이를 위해 뜻을 세워 강력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작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죄악으로 창궐해 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깊이 아파하면서 내 자신부터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한 간곡한 다니엘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은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으신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다니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이 실행되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지키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인자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또 한편 끝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만큼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주세요를 반복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범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패역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완악한 고집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이고 행악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역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모든 법도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반복적이고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이토록 가혹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장차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의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가야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가증한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피 맺힌 호소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임의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고 삶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의 신자일 뿐 그런 자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죄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전혀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온통 세상을 사랑하며 현실의 문제만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우습게 여겼으며 그들은 결코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악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같은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그 같은 죄를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6절에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방백과 연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책망과 훈계를 이스라엘은 깡그리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경멸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평강과 축복을 외치던 당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언제나 미혹되어서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시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결코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왜 피를 토하듯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준비하라고 각을 세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음도 하지 않는 영혼이 깊이 잠들어버린 시대가 마침내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와 축복보다는 여러분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주님, 당신께는 그 의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얼굴들의 수치가 이날같이 유다 사람에게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그리고 가깝고 먼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께 대항했던 그들의 불신실함 중에서 당신께서 그들을 추방하신 거기 그 모든 땅들에서라고 직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현실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며 그로 인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고통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책임도 존재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모든 정직한 시인과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계를 당함이 우리에게 결코 억울함이 아니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결과로 매우 타당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죄 때문임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결코 비난하지 않으며 모든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오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각국에 흩어져 포로가 된 가깝고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이 같은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진실된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따라서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지도 않는다면 회복은 결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우리에게 지극히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하고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얼굴들의 수치가 당신께 범죄했던 우리에게, 우리 왕들에게, 우리 방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가 그분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는 자비들과 용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손으로 그분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분의 율법들을 행하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 우리의 열왕과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자백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은총도 구할 권리가 모두 사라져버렸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패역 속에서 하나님께 행한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만을 바라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떠난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과연 청종하고 있는지, 그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리의 가르침과 그 권위에 복종하고 있고 힘써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진리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모든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성도는 그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좁은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신행일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과 관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였다면 이와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믿음의 끝은 무엇이 될지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 믿음의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율법을 넘어갔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에 순종치 않으려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와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도록 우리를 통치했던 우리 통치자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즉 그것은 모든 하늘들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들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고 당신의 진리 중에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듭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일은 그만큼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법과 계명을 따라 믿지 않고 임의대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대로 믿는 것은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촉발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은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재판관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재판관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백성들의 치리를 담당한 왕들, 방백들, 국가의 지도급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즉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끌어서야 될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매우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악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대 앞에 성도들을 깨어있지 않게 한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과 거짓된 복음을 전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니엘은 이걸 더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은 모든 하늘 아래서 결코 행해진 적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군사들에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했어야 했고 죄악을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재앙을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강박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재앙과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징계를 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들은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 역시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계속 우리의 등을 후려 갈기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죄를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이 같은 패역하고 강팍하여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그 완고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목이 곧은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 행한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한 명의 어린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물질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의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이 사악한 일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큰 소리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이제 영적인 거룩한 사유와 사색이 신앙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정교한 논리는 사라지고 직관과 감각만 발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치밀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과 정교한 언어로 조합된 교리는 더욱 이 시대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감각적으로 그저 즐기고 느끼는 것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이제 더 빠르게 세속화가 교회와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진리가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참된 진리는 이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곳곳을 방황하고 배회해도 이제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목말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재앙에 대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님, 우리 하나님, 즉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날처럼 당신을 위하여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사악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재앙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 모든 비참한 현실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돌이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간직해오던 모든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그 마음을 마침내 기어이 실행으로 옮기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공의로우신 것이며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공의입니다.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물으신 이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거듭 그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닫아 반응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거듭되는 불순종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수시로 어기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정직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재앙 앞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묘사하는지를 보십시오.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나 싸우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듣지 아니하여, 청종치 아니하며,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구구절절히 히브리 말로 각각 다 다른 표현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적나라하게 이것들을 다 다니엘은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반의 역사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다니엘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민족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이같이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열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소멸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선 조치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은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 전부의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한 사람 다니엘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들 모두의 속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모두를 위해 회개할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은 철저한 죄에 대한 인정과 자복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회복은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진실한 죄의 자복과 지극히 자신을 낮춘 겸비함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16절에서 17절에 우리 주님 바라건대 당신의 모든 공의들에 따라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진노가 당신의 성읍 예루살렘 당신의 거룩함의 산으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웃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탄원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얼굴들을 내 주님을 위해 황폐한 당신의 성소 위에 비추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거룩한 산에서 이제 그만 떠나게 해주시기를 거듭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렇게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들과 조상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곳에서 수욕을 당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낯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 충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든 자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앙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라도 징계를 멈추시고 이 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성소에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보이심으로 황폐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들으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의 눈들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황폐함들과 당신의 이름 위에 불린 성읍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의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 앞에서 떨어뜨리는 우리의 탄원들, 참으로 당신들의 큰 자비들 때문에 네 주님 당신께서는 들으십시오. 네 주님 당신께서는 용서하십시오. 네 주님 당신께서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행하십시오. 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읍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대해 당신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그 거룩한 성이 어떻게 유린되고 파괴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무한 자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진노의 채찍으로 징계를 행하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생이 평안할 때보다는 힘겹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따뜻한 봄날 같은 날들만 지속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식사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중얼거리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칼바람 같은 시련과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진지함이 없이 절박함이 없이 진정한 믿음과 확신 없이 신앙의 주변을 겉돌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정말 깊어진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나를 능가하게 될 것이고 지체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실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는 온갖 참람하고 신성모독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지금은 너무도 초라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이 죄악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강력한 기도의 화염 기둥을 쏘아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고 깊이 병든 한국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에 바쳐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렬히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자의 밥이 될 뻔했었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그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믿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으로 모든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아들을 통해 피로 물든 대속의 길을 열어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분은 바로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회복의 아침은 밤을 잊은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오늘의 모든 문제는 오직 기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정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올바로 붙들어 세우는 힘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그 간절한 기도밖에 없음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를 거역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놓아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